기출 문제가 보면은 이렇게 문제 은행식이 아니고 막 이제 새로운 문제만 나온다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제 제가 그랬죠. 32회까지 출제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안 내고 다른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남성을 여성으로 바꾼다든지, 또 나이를 잘 바꿔가지고 사례를 바꿔서 한다든지, 말을 앞뒤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슷해요, 비슷해. 예, 말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이 요양보호사 시험이 뭐냐면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출제를 한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60점 이상이면은 다들 한 명도 빠짐없이 60점 이상이 되면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그리고 인원을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제한을 안 하고 점수만 맞추면 다 합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만점도 중요하지만 합격하는 기본 점수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그렇거든요. 이책 부분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자기가 쉬워요. 전공도 했고 또 쉬워. 어떤 부분은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을 좀더 노력을 하고 잘하는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절을 하면 돼요. 조절. 이제 시험을 모의고사도 여기서 쳐보거든요. 시험 저거 OMR 카드 가지고 답안 이렇게 색칠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처럼 시험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이제 이책 활용을 하는 방법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본 교재로 돌아갈게요. 요 문제집을 왜 이게 문제집이 또 필요로 하느냐면은 출제 경향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전부 다 오지선다형으로 1, 2, 3, 4, 5, 다섯 가지 보기 문제가 있고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기출 문제를 보면은 옳은 것 위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아닌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출제가 잘안 되고 있어요. 종종 나오긴 나오지만, 그러면 이 학습법은, 이 문제집 학습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면은 옳은 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집을 풀잖아요. 풀면은 이게 답만 외우면은 아무 무가치합니다. 아무 뭐 이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활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를 이걸 보면은 우측에 좌측 좌우측에 보면 표준 페이지수가 있는 것은 이 문제를 교재 어디에서 출제했다. 요게 이제 요 뒤쪽에 이쪽에는 출제 그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나오고, 답은 요 정답은 요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요 보면은 또 정답이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다 저하고 학습할 때는 시간이 관계상으로 이 문제집을 잘 많이 안 풀었거든요. 다른 교수님들은 하나하나 풀 거예요. 수업하고 얼만큼 진도 나고 이 문제를 풀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여기다가 포스트잇 있죠. 사람 심리가 이상해 문제 풀때 보면은 답을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잇으로 뗐다 붙였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버리면 좋아요. 붙여버리고 문제를 푸는 게 좋고, 여기 좌우측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만 보면서 하고, 요즘에는 볼펜 지우개, 볼펜 지우는 볼펜이 있어요. 쓰면은 바로 지워지는. 예,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출석부 쓸 때도 이걸로 쓰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다가 체크를 할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은 다 쓰고 이게 지워버리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두번풀 수가 있어요. 한번 풀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수업할 때 그냥 풀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그때뿐이야. 그런데 다음에 한번더 풀어보면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안 사도 딱 되는 법이 있어요. 연필. 샤프 연필은 자국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일반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활용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재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으시면은 상당히 이책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습관성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문제집을 활용하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생각은 이래야 됩니다. 내 힘으로 풀어보고 오답풀이를 해야 돼요. 오답풀이. 제가 학교에서 제가 지금 저 탐니여자중학교에 제가 이사거든요. 학교 이사인데 거기 이제 운영위원장도 오래 했어요. 우리 딸이 또 탐니여중 나왔거든요. 그래 군의고등학교 나와. 그런데 그 탐니여중에서 선생님들이 그 서울대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탐니여중에서 그 선생님들이 20년, 30년 오래도록 근무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잘 공부를 못한 학생들을 개인과외처럼 잘 지도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답풀이를 잘해요. 수업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열 문제를 풀었다. 그럼 어떤 학생은 열 문제 다 틀린 학생이 있고 한 문제만 틀린 학생이 있잖아요. 세 문제 틀린 학생이 있고 각각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문제 틀린 학생은 한 문제만 오답풀이하면 되지만 열명 중에 열 문제 틀린 사람은 열 개를 다 다시 써요. 막 다른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다시는 그 문제가 틀리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요. 오답풀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가족시설장 등에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대상자 가족에 전달한 요양보호사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정보 전달자, 관찰자 역할. 그러면은 이것은 정보를 가족 전달하니까 아, 정보 전달자 역할이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관찰자의 역할은 뭘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관찰자의 역할에 대해서 책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정보 전달자의 역할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보다 더 학습을 잘 법을 알고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더 살릴 수 있고 효과를 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은요,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책을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요즘에 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녹화가 돼요. 녹음이 돼요. 그렇죠. 폰 녹음 되죠. 그죠?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녹음을 시켜요. 내 목소리를. 낭독을 해요. 교재를. 그럼 이제 여기 우리 교육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강의하는 게다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로 이렇게 녹화를 시켜요. 녹음을 시켜요. 그러면 녹음을 시킬 때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녹음시키지 말고 앞에 설명을 해가면서 녹음을 내가 설명을 한다 생각하고 녹음을 시키면 사람의 심리는 내 목소리에 내 귀에 내 뇌에 잘 인지되게 돼 있어요. 남의 목소리보다도. 그래서 천천히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전하면서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면서 수시로 듣는 거예요. 부분들을 막 차례대로 녹음하지 마세요. 막 어디든지 그 대신 이렇게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노인의 기여, 가, 나, 다세 가지거든요. 즉 경제적인 기여, 정치적인 기여, 사회적인 기여. 그러면은 노인의 기여는 경제적인 기여가 있고 정치적인 기여가 사회적 기여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읽어야 돼요. 머릿말을, 위에를, 고공법 위에서 뭐라는 소속, 여기, 아까 얘기했죠. 그걸 하면서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보면은 이상하게요. 그 효과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거의 대부분 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왜냐? 나는 오직 여기서 듣고 적당히 시험만 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또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감 성공 전략이 있어요. 믿어라, 믿음. 말하라, 말씀. 행동, 행동하라.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다. 다른 사람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도 할수 있어! 이렇게. 기어코 해놓고야 말 거야. 이런 자신감. 할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수 있다. 예,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예, 당신, 해보세요.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할수 있다는 이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다, 나는 된다, 한다. 잘 된다, 공부가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언제든 이렇게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넣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도 애치면요, 생깁니다, 자신감이. 그리고 용기가 없어도 애치면 용기 생기고, 배짱이 없어도 생기면 배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애쳐요. 아, 나는 된다, 돼. 되게 한다. 또 해보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아이고, 못하겠다. 난나안 할래. 이러면 안 됩니다. 포기는요, 배추 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8페이지. 자, 1장 요양보호 개론입니다. 그 요양보호 1장 개론은 요양보호 대상자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인권과 직업 윤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이 부분은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과 노화과정.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노년기의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케어하고 우리가 돌보아야 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상자라고 할 때에 그분들을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노인과 노화 과정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교재를 이제 읽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것도 여러분이 읽는 방법을 내가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누가 읽을 때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그냥 눈으로 읽으면은 집중이 안될 때가 있는데 역시 아날로그로 요 볼펜이나 연필을 가지고 연필을 아예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줄 치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줄긋기도 하면서 하는데 요게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연필이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가리키고 또 다른 그 노트도 준비해도 좋아요. 제가 판서한다든지 이럴 때 같이 따라서 판서도 하고 또 책에다가 메모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여러분 책이기 때문에 낙서를 많이 하십시오.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메모도 하고 이게 이제 이그 여러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딱 읽잖아요. 그러면은 가리키면서 눈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그러면은 집중이 더잘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노인과 노화 과정.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노화라고 한다. 자, 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저하되는 과정,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된대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노화라. 자, 둘째 줄. 이러한 노화가 진행되어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에 이르거나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노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노화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네모나 색칠을 하시고 노인이라는 부분을 또 표시를 하시면 그러니까 노화라는 그 정의를 내려놓고 노인이라는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 기능이 감소된 사람. 또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일정 수준 이하의 능력에 이른다는 거죠. 어떤 능력?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이르게 되고 기능이 감소된다. 신체적인 기능, 심리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감소된 노인이다. 원래 이 노인이라는 것을 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노인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굳어 가지고 모든 노인들은 비슷하대요. 비슷합니다. X입니다. 그리고 은퇴는 세약과 조기 사망을 가져온다. 아니죠, 그죠? 이것도 X. 어떤 사람은 치매는 노년기에 나타난다. 꼭 치매만 노년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X입니다. 늙으면 다시 어린애가 된다. 그것도 맞기도 하겠지만 다는 아니에요. X. 대개 노인들로 자신이 건강 상태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X.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람들은 출신들은 뭐 싹싹하고 뭐 충청도 사람은 태평하고 느리고 경상도 사람은 퉁명스럽고 뭐 강원도 사람은 뭐 어떻고 전라도 사람은 압축스럽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그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노인의 정의, 노화의 정의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사항을 보실까요? 노인의 호칭, 노인, 노년, 어르신. 자, 노인, 어떤 사람, 거기 읽어보세요. 노인은 뭐라고요?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자, 노년은 뭘 줄이기 위해서 사용했다고요? 노인의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했다. 또, 어르신은 중립적인 의미로 어디에서 사용한다고요? 사회복지 실천은. 보통 실천 현장에서는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해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의성군인은 노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서울 쪽에는 노인복지관이라는 말 대신에 어르신 종합복지관 그려놨어요. 명칭도 달라졌어. 어르신. 그리고 호칭도 벌써 이렇게 달라요. 또 영어권 국가에서는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연장자, 선배 시인, 시민, 황금 연령, 프랑스 사람 제3세대, 뭐 요즘 제4세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서는 60대 장년, 70대 존년. 그럼 욕 같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실버. 영어도 잘 못하면서 실버라고 써요. 그죠? 노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넷째 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여 연금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는 시점인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무엇으로 구분한다? 노인.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되면은 옛날엔 기초노령연금이고 요즘은 기초연금이고 그다음에 60세 전후로 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65세로 인해서 혜택을 주잖아요. 뭐 무임 그뭐 지하철 공영 박물관 무료 입장 등등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있죠. 의료적인 부분 건강보험료도 여러분은 보면은 병원에 근무할 때요. 일반 본인 부담률이 확 줄어요. 그렇죠. 65세 이상 되면은 1,500원만 내면은 진료 받든가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또 3천 얼마 되기도 하고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뭐 그런 경우가 되는데 본인 부담률이 확 줄어요. 그리고 혜택도 여러 가지 많아요. 왜? 어르신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제가 평균 수명을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80 몇세죠? 87세나요? 뭐 여성 남성도 다르겠지만 평균 남녀 구분해서 옛날에는요 60세만 넘어도 노인 취급 받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 회갑 이런 거다 했는데 요즘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비녀 꼽고 61세, 61세인데 할머니 행세를 얼마나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60세를 나이 들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니죠. 그래서 여기 책에 뭐라 했냐면은 노인 구분을 70세로 하는 게 좋겠다. 조정하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에. 그래서 노인 세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정말로 어쩌면 그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포용력이 많아지기도 하고 성격이 원만해지는 부분도 있고 지혜가 높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약간 말씀드리면 여성 어르신들은 남자 이제 호르몬 관계도 있지만 남자 같이 돼버리는 경우 남자 그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 어르신들은 남성 어르신들은 반대로 이제 안 하던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빨래도 널어주기도 하고 주방에 설거지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요 이제 고분고분하고 부인 말좀 듣게 아직도 막 가부장적으로 막 부인 없으면은 뭐 라면도 겨우 끓여먹을 또 말똥 뭐 그냥 밥안 먹은 사람 아직도 가부장적으로 차려줘야 여기 뭡니까 식탁에 딱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려주도록 그런 사람이 있어 아직 어디 봅시다 있나 아직도 있죠 그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신 차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조심 조심해야 돼자 그래서 이렇게 노인과 노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노인의 기여 그다음에 두 번째 노인에 대한 보상 세 번째 노인의 건강한 노인의 그 노인의 건강한 노화 긍정적인 측면 또 건강한 노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꼭 알아야 되실 것은 뭐냐면은 요 부분 앞에 부분을 이번 책이 개정되면서 여러분 책하고 이 앞에 이것도 개정이 됐거든요. 이거 201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교재가 옛날에는 이 부분이 2017년도 개정되기 전에는 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부터 나오냐? 요 개정된 이 부분에서 나와요. 2009년도 시험 요게 잘요 부분 개정된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전에. 처음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처음 이제 책이 나와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껏 보면은 요 앞부분에서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 골고루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적인 측면. 근데 대부분 문제 비율을 보면은 책 프로테지 이렇게 그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간호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오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지어는 참고 부분까지도 나오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책을 정독을 해야 돼요. 통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노인의 기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기여. 그래서 노인의 기여는 뭐냐? 기여는 세 가지. 자, 무슨 기여? 경제적 기여. 책 보시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다음 무슨 기여? 정치적 기여. 또 무슨 기여? 사회적 기여. 이걸 숙지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똑같은 말을 잘 없애요. 그러니까 남는 말만 생각하면 인지하기 쉬워. 경제, 정치, 사회. 한번 해보세요. 경제, 정치, 사회.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줬어요.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여는 뭐냐? 여기 경제적인 기여.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산업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산업화. 자, 여기 책에 뭐라고 했느냐면 어르신들을 딱 생각해 보면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65세가 되면은 몇 년생이나요? 56년생이나요? 56년생? 한국말로.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55년도, 57년, 56년 이런 사람들이라고 일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 윗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그죠? 부모님 세대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루고 한 세대래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으로 50년 전으로 태어난 노인 세대는 건설 현장에 열심히 일하고 외국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또뭐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경쟁력, 경제력 순위 10위 경제대국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 총소득 수준, GNI라고 해가지고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2019년도에 통계로 말하고 있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인정해 주자. 그래서 산업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정치적인 기여입니다. 민주화에 기여를 했죠. 정치적인 기여는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 평화적인 정권 교체 등을 이뤄냈고요. 또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음에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쳐야 될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차가 지나가면은 와, 차 지나간다. 그리고 신장로, 그다음에 도로 사정, 또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옛날 임금보다 잘 먹고 산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름 겨울철에 수박 먹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옛날 임금은 그런 거 어떻게 먹었겠어요? 못 먹었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래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좀 말하고도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 많이 있지만 많이 발전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없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가지고 늘어서 얼마나 좋아지고 잘뭐 바뀌어졌습니까? 그죠? 상당히.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막 이것부터 합니까? 참 이게 너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요.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손자가 유튜브 해가지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런다니까. 촬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잘하니까 영어 그 지가 올려가지고 구독 할아버지 구독 눌러 그러고 막 그런다니까. 어쨌든 그 정치적인 기여 우리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사회적 기여입니다. 가족과 사회를 지탱하고 집단 문화 발전을 기여했습니다. 노인 세대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겪게 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가족과 사회를 지탱해 온 당사자들입니다. 노인 세대들은 1997년 외환위기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뭐 지금 말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가족과 이웃 중심의 따뜻한 집단 문화를 발전시켰다. 사회 문화적 발전은 전 세계의 우리의 노래, 드라마, 음식을 정말 한류를 형성하였다. 이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노인에 대한 보상을 보시죠. 노인은 일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는 이들 노인 세대를 위해서 보상을 마련하고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무슨 보상? 경제적인 보상.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무슨 보상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세 번째는 무슨 보상? 예, 정치적 보상. 네 번째는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자, 이런 네 가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보상은 이 요금, 이용 요금 감면이라든지 박물관, 공원, 교통시설 이런 각종 이 요금을 감면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노인 기초연금 같은 것이라든지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득 보장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 또 노인 인력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두 번째는 제도적인 보상인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 보전하고 질병 치료 예방 등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고 있죠.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가 활동으로 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마을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일거리가 있어도 어떤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다 여러분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내용들인데 마을마다 마을회관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난방비, 또 여러 가지 뭐 기구들, 또뭐 필요한 물품들, 교육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경로당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 뭐그뭐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지 무슨 일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해드리잖아요.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필요로 하지만 이제 재원이 문제겠죠. 재원이 문제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진 것을 비해서 앞으로 부양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은퇴 연령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노인 일자리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활성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인 보상인데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렇게 날들을 만났어요.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죠. 어버이날은 며칠이죠? 5월 달에. 5월 8일. 그러면 5월 달에는 날이 날이 많은데 각 날마다 법에 다 정해놨어요. 요 며칠 전에 4월 20일이든가 20일 20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각그 날마다 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면은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다 해 가지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별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법규에 의한 그 달력을 보면은 무슨 날, 무슨 날뭐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지적인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는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를 지금 활성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유한 어르신들에게 보존하고 전수받도록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무슨 여러 가지 그 기술들 그저 보존되어야 되는 어떤 기술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집신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옛날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계속 전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존이 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전수하도록 하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좀 이렇게만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긍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노화.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삶의 균형과 지혜를 쌓아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자, 길다 한데 여기도 좀 요약을 하면은 노인은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나이 들어간 노화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안정적이다는 용어, 또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변화가 좀 없이 꾸준하다는,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의미. 그래서 직무가, 가령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젊은 층에서는 한 가지 직종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직하고 전직하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면, 나이든 어르신들은 좀더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실수가 적고 젊은 사람보다 사고력이 뒤지지 않는다.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안 좋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뭐 경직성이라든지 또뭐 조심성 증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특성.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뛰어나냐면, 세 번째, 정보 중에서, 수많은 정보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별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도입을 하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일단은 퇴직을 하도록 하고 재입사를 하되 임금은 적게 주고 그 직은 유지하는 임금 피크제라는, 이것을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군수, 면장, 교사는 평생 군수고 면장이고 호칭이 바뀌지를 않아요. 정문화, 한문화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영향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사람들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한번그 직에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회장을 했는데 다시 내가 서기를 하고 총무를 할수 있느냐 이런 사고도 없잖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상담을 해보면은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 문제 그 자체로 해결하려고 보는 측면이 많은데, 동양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면 사람으로 관계를 보려고 그래요. 어떤 관계, 사람을 먼저 보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자체, 환경, 그걸 딱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들어서 가지고 상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계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도 어떤 일보다도 관계를 많이 좀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또 시간이 됐는데요. 상담까지만 보고 조금 더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은 뭐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고 해요.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 다음에 만화 미생의 대사 중에 나오는데, 바둑판 의미에 의미 없는 무엇은 없다? 돌은 없다. 다 의미가 있다. 이걸 조금 의연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 자리 그 값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 그 자리, 그걸 귀하게 보이고 보면은 그만한 다 몫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이게 어떤 채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람을 휴먼 서비스일수록 너무 보람이 있고 좋은 게더 많아요. 늘 저는 강조합니다.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데, 잘할 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휴먼 서비스, 사람 가는 서비스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서 예스큐는 수상 당시에 몇 세라고 했어요? 96세라고 했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요즘에는 뭐 국회의원 평균 연령도 점점 줄어들고, 뭐 이번에 21대 21 저 국회의원들 되는 사람 보면 20대도 몇명 되죠. 4명이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데 또 저는 늘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골고루 관계를 맺어라. 세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도 만나고 장년도 만나고 노년도 만나고 중년도 만나고 청년도 만나고 골고루 이래야 사람이 폭넓어지고 이러지. 자기 또래만 만나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이러면 사람이 편협해지고 또큰 사람이 되지는 못해. 골고루.